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릴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대다수의 역사가에 따르면 주후 30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은 수많은 방문객들이 몰려드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예루살렘 성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을 했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것이 복음에 대한 사도의 첫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날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인 밖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극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왕실의 갈리가 광야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복음이 마치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복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치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표현이 어울려 보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던 일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 2년이 지난 주후 32년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인 빌립도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 남쪽의 광야길로 내려가게 된 것은 주의 사자가 내려가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처럼 혹은 꿈과 환상을 통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니었다면 그 광야길을 빌립이 혼자서 갈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사는 지중해의 남쪽 해안에 있는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그곳에 내려간 빌립은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쪽 아프리카의 북동쪽에 있는 고대 누비아 왕국입니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산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내시라고 말을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생식 능력을 제거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어로 성경에서는 왕의 신하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 왕국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로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또한 그의 지위에 걸맞게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분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서라고 하셨기에 빌립은 달려서 그 수레 가까이에 갔습니다.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대에는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세계 각지로 퍼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 외국인일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강약길로 보냈으며 처음 보는 외국인의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셨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더 이상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빌립이 스스로 말을 걸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아시고 그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아셨으며 빌립을 부르셔서 언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셨고 그 사람이 성경의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마주치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에서 보듯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처음에 우리에게 전하신 대로 또한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하도록 또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 읽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해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가 읽던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의 복음서 혹은 이사야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즉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치기에 가장 나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사야 53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곧 당신은 예수를 아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었다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에디오피아 사람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더 분명하게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에는 거부당하고 무고하게 고난받는 사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고난받는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 물음은 사실 놀라운 물음입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에 기록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그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지에 대한 물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의 한 왕국에서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 속에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물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왜 죽었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서처럼 우리에게서도 특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됐습니까? 그 물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빌립은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선지자 혹은 다윗과 같은 왕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1세기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고난과 죽음을 메시아의 증거로 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예수가 당한 고난과 죽음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증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긍정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가 실패자가 아닌 메시아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었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 말씀에 묘사된 고난을 당해 죽는 사람이 메시아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엽니다. 그는 그 복음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마른 광야길에서 물을 보자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보라라고 소리친 것에서 그의 격양된 감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곧 세례받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반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빌립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 37절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연대기적으로 후에 기록된 몇몇 사본에는 37절이 기록되어 있으나 더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는 37절이 없습니다. 어떤 사본이 더 원문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더 간략한 것을 원문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원문과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후에 필사자가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37절을 기록하고 있는 후대의 사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례를 하나의 중요한 의식으로 보고 신앙 고백 절차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처럼 37절이 없는 것이 옳은 이유는 본문은 에티오피아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이 고난과 죽음으로 입증되어서 전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의 말씀에 비추어 고난당해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이 잠든 영혼을 깨우며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겠다는 한치 망설임 없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말은 그 자신의 믿음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대답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허용되지 않고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믿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 자신의 자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해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근거로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과 정황은 다양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예수가 누구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하셨고 그 답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것으로 마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 고난주간에 세례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큰 기쁨이 되시기를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곳에서 와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아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던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는지 그 은밀한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깨달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는 교우님들에게 그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신 것을 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